예,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을 결국은 의인의 고통과 하느님의 침묵에 대한 어떤 고뇌, 그렇게 몇 번씩 반복하는 질문 속에서는 바로 그 고뇌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 그 고뇌에 대한 그 구약 성경에서의 어떤 최선의 답은 지혜에서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혜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신약에서는 그 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존재가 그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서에서는 불사의 희망이라고 했는데, 지혜서의 원본은 히라보고, 불사라는 단어가 뭔지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만, 뭐 죽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표현의 단어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여전히 간극이 큽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예, 다르다는 거죠. 구약에서의 부활은 여전히 물질적인 부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안 죽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라면은, 신약에서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 영 중심의 부활, 영으로 다시 소생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메시아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바라긴 했는데, 그 메시아는 물리적인 메시아죠. 그죠? 힘이 강하고 권력이 많고 군대가 많은 그런 물리적인 메시아라면, 예수님도 메시아신데 그런 물리적인 메시아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시죠. 그래서 그 이 물리적인 것, 육적이라는 것과 영적이라는 것은 물론 교집합도 있습니다만, 그 나가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정답이 되는 것, 고통과 하느님의 침묵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 게 뭐 뽑아본다면, 뭐 마태복음에서의 산상설교 정도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초반이죠. 행복하여라 하시면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그 첫 번째 말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선물은 하늘나라이고, 그곳에서 한 몫을 차지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곧 부활과 구원이 궁극적인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건데, 문제는 이 하늘나라라는 게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주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 짧은 것 같으면서도 뭐 눈 깜짝 사이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짧지 않죠. 그래서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내 신념에 대한 하나의 도박,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 도박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희망이 되죠.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가 되는 이유는, 내 도박에 대한 답, 내 희망에 대한 답은 오로지 죽음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죽는다고 또 내가 바라는 답이 주어지지도 않죠. 생을 포기하는 자살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그렇게 죽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죽음을 맞이해야지만 그 진정한 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겠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답은 하늘에 맡기는 자세. 다 알고 있다는 자세는 결코 희망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늘에 맡기는 자세가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약의 최종적인 시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혜문학에서 나중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구약의 지혜문학의 전체 주제가 오늘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물음입니다. 의인이 몇 명이라도 존재하는데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들을 치실 것입니까?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간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 안에서 숱하게 하느님에게 따져 묻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 어째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까? 아니면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종종 계속 꾸준히 바치게 되는 그런 기도죠. 예. 자, 그리고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이야기 이어집니다. 19장 1절에서 29절. 소돔이 멸망하게 되죠. 의인이 영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던 롯을 데리고 나오고 나머지는 죽여버리겠다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는 고고학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히브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볼 때요. 대강 역사의 시간을 따져볼 때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소돔은 이미 그런 흥하던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은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소금바다라고 불리는 그 사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소금바다에서 이렇게 한번 체험삼아 들어가 보시죠. 그 소금물의 농도가 바닷물의 농도보다 훨씬 높아서 몸이 아주 쉽게 뜨긴 합니다만 가이드들이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는 절대로 이렇게 물싸움 하지 마라. 물싸움에서 그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면 거의 죽을 만큼 아파서 거의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눈이 따갑기 때문에 그 하여튼 사해 바다 안에서는 물싸움 같은 건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얌전히 있다 나오시라고 그 안내를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바다도 바다지만 바다가 그렇게 짜니까 주변 땅들도 뭐가 안 나겠죠. 아주 척박한 땅이고 소금바다고 그 주변 땅들은 거의 소금이 쩔어 있는 땅들이죠. 왜 그들은 그 소금 천지인 그 땅에 소돔이라는 그 도시를 세우고 정착해서 살고 있었을까요? 바로 역청이라고 불리고 지금은 대표적으로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 때 사용되는 타르가 그곳에서 생산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역청이라는 것들이 사해 바다에 둥둥 떠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두어 가시고 약재로도 사용을 했다고 하고 어떻게 약재를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재로도 사용을 하고 발랐겠죠. 먹지는 않았겠죠. 약재로도 사용하고 건축에 방수제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하는 아주 귀한 값비싼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구해서 생산해서 파는 게 되게 경제적으로 이문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 이제 도시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재산이 많았겠죠. 도시가 상당히 부자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하지 않았겠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어느 날 그곳에 지진이 닥칩니다. 지진이 닥쳐가지고 사해 부근은 지진이 닥치는데 이 사해 부근은 단층이 양쪽으로 지나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진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 결국 어느 날 큰 지진이 오고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 갇혀있는 가스가 솟구치고 역청이라든지 뭐 그런 게 타르가 그 둥둥 떠다녔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 밑에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게 땅 밑에 엄청 있었겠죠. 사실 불안한 집안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몰랐겠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가스가 갇혀있던 가스가 솟구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정전기 반응으로 불이 나고 그 폭발 속에서 또 불붙은 황산돌이 튀어오르면서 아마도 창세기에서 묘사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그 옛날의 부귀영화가 사라지고 이제 그 부귀영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폐허가 된 도시가 소돔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당시의 시선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소돔의 그 폐허를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옛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허무와 무상함을 갖다가 아마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잘 살았던 도시니까 그 흔적도 컸겠죠. 그 거대한 폐허를 보고 그곳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성서의 저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 시도와 비슷한 기법이죠. 그 폐허를 사해 주변의 소금산의 전경과 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소금산들이기 때문에 뭐 소금 덩어리, 소금 바위들은 바람에 의한 그 풍화작용에 쉽게 침식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기괴한 갖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사람 같은 형상의 기둥들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부재 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그 소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기둥 같은 것들이 아주 길게 길게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사람 같은 그런 형상들이 지금도 그때도 남아있었으니 지금도 있겠고 옛날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기둥까지도 보고 성서의 저자는 소돔의 멸망과 연결시키면서 종교적인 이야기로 잘 버무렸을 겁니다. 그래서 롯이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제 소돔이 멸망하는 거를 천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전경 속에서 저자가 저 기둥들이 아마 사람이 아니었을까 결국에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저런 기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서술에다가 첨가를 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따름이 아니라 민족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민족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 중요한 게 땅 이야기 중요하고 또 하나가 민족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단지 유다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부에서 어떤 민족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소돔의 멸망은 그 어떤 두 민족의 기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대들에게서 그죠? 그 전 세상의 민 인류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안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민족들의 기원을 선조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족의 기원에서 바로 이어서 19장 30절에서 38절 나옵니다. 결국 소돔의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왜 이 창세기의 저자가 그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그리고 롯에게서 아내를 빼앗았는지 이유가 이제 그렇게 사라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번 이야기의 대상은 모압족과 암몬족입니다. 그 생성의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죠. 창세기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딸들이 술 취한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어가서 두 딸이 각각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고 자손을 낳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되지 의로운 롯이라고 살려놨더니 딸들이랑 관계를 해서 애들 낳았네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의 관계가 이 정도였구나라고 여기서는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바로 이웃에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겠죠. 이 정도로 거의 막 격화시켰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에돔입니다. 에돔이 있는데 에돔은 신약에서 이두미아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야곱의 형 에사오가 그 민족의 뿌리가 되죠. 그래서 에돔은 모압과 암몬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거의 형제 국가 가까웠고 하느님이라는 종교를 공유할 정도의 형제 국가였는데 결국 애증의 관계죠. 에돔은 이스라엘과 훨씬 가깝지만 애증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여기 이두미아 민족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한 사람 신약의 헤로데 대왕 예수님 탄생 때 그 왕이 바로 이두미아 쪽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죠. 여튼 이렇게 이웃한 나라치고 관계가 좋은 나라가 거의 없죠. 마치 한국과 일본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생성의 사연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야 신앙이 선조라는데 어쩌고저쩌고 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해석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창세기 이야기에서 유명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 1절에서 19절 하느님이 귀하게 여긴 거의 아직까지는 뭐 앞에 뭐 여종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처에서 낳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제물을 바치도록 한 장소는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 천주교 가톨릭 신자들에게 모리아 산이라는 단어는 낯설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모리아 산이라는 단어를 자기들 뭐 그런 전례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아주 자주 쓰는 편이죠. 그쪽에서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잡은 터입니다. 뭐 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산도 아니죠.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조금 더 높은 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자리 잡은 터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장수에 대한 상징성도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느님의 명으로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의 정통성을 이 창세기부터 가지려고 하는 성서 저자의 의도가 고스란히 깔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막 이렇게 하느님이 하신 건 없고 창세기 저자가 그렇게 의도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했는데 그럼 뭐 다 거짓말인가요? 그럼 노아의 홍수도 뭐 진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돔도 뭐 진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를 하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셔야 되죠. 그게 진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저자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뭐 그걸 갖다 잊게 하려면 잊게 하시고 얻게 하려면 얻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게 뭐 역사에서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는 창세기 저자에게도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서를 보시면 특히나 구약 성서를 보시면서 이 사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 꼭 좀 내려놓고 그 안에서 뭐 진리를 찾는 것,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한번 기억을 하시고 또 다음 시간 또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